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보기 이은경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가 지난 9일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대화를 재개시키기 위한 6자회담 당사국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잇따라 발견된 소형 무인기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중국의 수출이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가 인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남북한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반도 전망대 이어가겠습니다. 김범용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바람 바람 바람.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첫 순서입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북한이 지난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를 열었어요. 이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이번 회의는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으로 구성된 회의여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은이 대의원직에 오른 뒤 첫 회의에서 재추대라는 형식을 거쳐 정통성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 북한의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죠?
그렇습니다. 입법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회에 해당되지만 네. 북한 헌법상으로는 한국 국회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중대 사안을 조선노동당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를 추인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체로 매년 한 번씩 열리고 휴회 중에는 상임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며 각 지방에는 행정 단위별로 지방인민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는 예상과 달리 지도부의 어떤 큰 변화는 가져오지 못한 것 같아요.
네. 북한은 지난 9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13기 1차 회의를 열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재추대하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를 유임시켰습니다. 또 최용해 군 총정치국장이 처형된 장성택이 가졌던 국방위 부위원장에 올랐고요.
네.
장정남 인민무력부장과 조충룡 등이 새로 국방위원회에 선출됐습니다. 또 박봉주 총리가 제의한 내각의 상들이 전원 찬성으로 임명됐고 특히 외무상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미수용 전 스위스 대사가 새로 기용됐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조충룡이란 인물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 같은데요.
네, 조충룡은 지금까지 공개 활동에 한 번도 나서지 않은 인물입니다. 이번에 위원회에서 탈락한 백세봉 제2경제위원장을 대신해 기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2경제위원회는 미사일 개발 등 군수경제를 담당하는데요.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조춘용이 미사일 개발을 담당했다면 보안을 위해서 공개 활동에 나서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최고인민회의의 인선에 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네. 상임위원장의 경우 고령 때문에 은퇴설이 나돌았는데 다시 기용이 네. 됐어요.
네, 올해 나이 86살, 15년째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이끌고 있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 관계당국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치러진 뒤 고령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대의원으로 뽑히지 않았을 수도 있다면서 퇴진 가능성을 거론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 상임위원장은 북한 텔레비전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옆에 앉아있는 모습이 방영되면서 퇴진서를 말끔하게 털어냈습니다.
네, 또 한 사람 궁금한 이 관심의 인물은 김정은의 고모이자 숙청된 네. 장성택의 처인 김경희 당 비서였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이는 김경희 전 당비서는 이번 회의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 관영 언론들은 최고인민회의 내각 인선 소식을 전하면서 기존의 상들 가운데 유일하게 경공업상을 제외하고 발표해서 경공업상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경공업상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당비서가 오랫동안 관여해온 조직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내각의 경공업성을 폐쇄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한국 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다만 장성택의 처인 김경희 비서가 35년 동안이나 관련 사업을 전담해온 데 따른 김경희 탈색 작업 차원에서 조직 개편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서 책임자인 사항이 이번에 임명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주민들의 살림살이 대책을 맡을 내각이 이렇게 큰 변화 없이 기존 체제를 유지했는데요. 경제개혁 네. 조치들이 계속될까요?
그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박봉주 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내각 체계를 유지하고 경제부처 상들도 대부분 유임시켰는데요. 이에 따라서 분조 관리제 등을 통한 농민들의 처분권 확대와 각 지역의 경제개발구 조성, 그리고 공장을 비롯한 모든 생산 단위의 독자 경영 체제 등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는 경제 조치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물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에서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박봉주 총리를 유임시켜서 경제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경제관리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이제 장성택 처형 이후 체제 정비를 어느 정도 북한이 마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네. 대외정책에서는 어떤 노선을 택할 것으로 전망됩니까?
한국통일부가 이와 관련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조직과 인사 개편 작업을 제도적으로 완료했다고 보고 내부 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육자회담 재개 등 대외관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동일부는 그러나 앞으로도 북한이 핵무력과 경제건설 정진 노선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전망이라면서 당분간 국가 재반 분야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북한의 제13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네. 북한제재위원회가 지난 11일 열렸죠?
네. 유엔 북한제재위원회는 지난 11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처음으로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의 북한 문제 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각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위협이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서방 일부 국가들은 북한이 외무성 발표와 유엔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국제사회가 사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가 패널들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에 관련된 일련의 상황과 앞으로의 추이 등을 조사한 뒤 북한 제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 8일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만났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거론했기 때문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관심을 끌었는데요.
네. 한국의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회담을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는데요. 황 본부장은 또 세 나라 수석 대표들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단합되고 실효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동에 대해 국무부도 설명을 했죠?
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세 나라 수석 대표들이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의 이행과 한반도에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룬다는 성명의 핵심 목표를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 1845 등에 위배된다면서 강하게 규탄한 안보리의 결정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회담에 참석했던 한국의 황준국 수석 대표가 귀국하자마자 바로 중국으로 향했는데요.
네. 황준국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신임 인사를 겸한 회동을 하고 북핵 문제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는데요.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최근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에 요구해온 비핵화 사전 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 데 대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고 북한의 핵 능력을 차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화가 돼야 한다는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 본부장은 그런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중국과 협의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황 본부장과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회동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같은 움직임과 함께 미국은 북한과 협상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네, 윌리엄 번스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8일 뉴욕의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은 어떤 나라든 진지하고 신뢰성 있게 의무를 준수한다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일관되게 강조해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버마와 이란이 그런 길을 걷고 있다며 북한에게도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번스 부장관은 같은 말을 두 번 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의 도발에 설득과 양보로만 대응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밝힌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강력한 경고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경고 발언이었습니까?
네,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은 지난 10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아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 없다는데 강력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또 현재 북핵 문제의 불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아지고 북한의 비대칭 도발 양상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한반도 미래의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추가 제재 조치가 추진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북한이 예고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과 관련된 주변국들의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잇따라 발견된 무인 항공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네. 어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네, 한국 국방부는 어제 최근 발견된 석대의 무인기가 북한이 정찰을 목적으로 제작해서 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합동조사팀이 이 같은 추정을 하는 근거로는 우선 이 소형 무인기들이 이동하고 촬영한 경로가 군사시설이 밀집된 상공 위주였다는 점입니다.
네.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는 서북도서의 해병부대를 그리고 또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는 서부전선 주요 축선의 군부대와 청와대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 무인기들이 북한이 지난 2012년 태양절 사열식과 지난해 3월 25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군부대 방문 때 공개된 북한의 무인기와 색깔과 형태가 유사했다는 점도 정황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특히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기에서는 국내에서 한국 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지문도 6개가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무인기의 컴퓨터 칩에 표시된 일련 번호 등을 고의로 훼손한 흔적이 발견된 것도 북한이 자신들의 무인기임을 감추기 위한 정황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들어보면 정황은 있으나 이들 무인기가 북한에서 뛰었다는 확실한 물증은 제시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소행으로 확실시되는 정황 증거가 다수 식별됐지만은 더욱 명백히 규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적 조사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인기에 입력된 인공위성 위치정보, GPS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복기 좌표를 해독해야만 북한 소행임을 최종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의 무인기 전문가들로 과학조사 전담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중앙처리장치에 내장된 GPS 복기 좌표를 해독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이들 무인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한국 국방부는 이들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강력한 경고와 함께 실질적인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면서 국제 공조를 통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 정찰용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한 것은 남북 간 군사적 적대 행위를 금지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서 북한 측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범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 위반이라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에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이 무인기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내놓았죠?
네, 한국 국방부는 군사적 대응 방안으로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응해서 탐지와 식별 그리고 타격 체제를 최단시간 안에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우선 북한의 무인기를 탐지하기 위해서 10대 정도의 이스라엘제 저고도 레이더를 올해 안에 긴급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전방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차기 열상 감지 장비 그리고 다기능 관측경 등의 감시 장비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차기 열상 감시 장비의 경우에는 고도를 조정해서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한반도의 주요 뉴스를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V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의 중심이 된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양파가 부릅니다. 천사의 시.
I hit the frame of the door and the shock in my hands, so I swung again and it hits a small piece open. And at that point all I wanted to do was just look inside to see if it was Reva.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번 주 뉴스에 자주 등장한 인물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의 주인공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장애인 육상 선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입니다.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두 다리를 잃은 장애를 무릅쓰고 세계 육상대회를 휩쓸어 장애인들 사이에 영웅으로 떠올랐는데요. 선천적인 장애로 태어난 지 한 살이 채 안 돼 무릎 아래 다리를 절단하는 큰 수술을 받았지만 두 다리 대신 의족을 차고 일반 선수들과 당당히 겨뤄 장애는 극복 대상에 불과하다는 희망을 많은 장애인들에게 심어준 인물입니다. 피스토리우스가 처음 이름을 알린 건 지난 2008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장애인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는 이 대회에서 100m와 200m, 400m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정상적인 선수들이 참가하는 일반 올림픽에 도전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로 출전한 겁니다. 역경을 이겨낸 장애인의 모범이라는 찬사를 받아온 피스토리우스. 그런 그가 또 한 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겁니다. 지난해 2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했다는 건데요. 세계적인 영웅에서 한순간에 살인범으로 몰락할 처지에 놓인 겁니다. 피스토리우스는 지난 7일 재판에 나와 처음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유명세 탓인지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 세계 300여 뉴스 매체들이 재판장에 몰려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피스토리우스는 눈물로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는데요. 여자친구를 총으로 쏜 건 사실이지만 죽일 의도가 없었고 강도로 잘못 알고 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입장은 다릅니다. 여자친구와 심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총으로 쐈다는 겁니다. 앞으로 재판은 피스토리우스가 실수로 총을 쐈는지 아니면 고의로 총을 쐈는지를 가리게 되는데요. 실수냐 아니냐를 놓고 피스토리우스의 변호인 측과 검찰이 판사 앞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변호인이란 법적인 다툼이 생겼을 때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그들의 입장을 변호해주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는 재판에서 변호인의 역할에 따라 유죄로 판결이 나기도 하고 그 반대의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피스토리우스의 경우 실수냐 고의냐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피스토리우스가 검찰의 말대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중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재판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한데요. 실망스럽다, 심한 배신감이 든다는 비난 여론이 있는 반면에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동정론도 있습니다. 화제 인물, 이번 주 주인공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장애인 육상 선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이동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한반도 주변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최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번 방문은 그 척 헤이글 장관의 첫 중국 방문인데요.
네.
아,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그 진행된 그 아시아 순방의 그 일환입니다. 헤이글 장관은 일본, 중국 그리고 이제 몽골 순으로 이렇게 방문을 했고요. 아, 이 세 나라를 방문하기 전에는 그 하와이에서 아세안, 즉 그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이죠. 그 아세안 국방 장관들을 초청을 해서 포럼을 열어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중국 방문은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됐는데요.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창완 치완 국방부장, 그 미국으로 치면 국방장관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창완 치완 국방부장을 만났습니다. 그 창완 치완 국방부장과는 이번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합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미국과 중국 그 양국의 육군 간의 대화를 정례화하겠다 여기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양국 간의 합동 군사 훈련을 확대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주도로 올 여름에 실시될 예정인 환태평양 그 해군 훈련에
네.
중국이 처음으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그 안보를 위해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조치로는 차관 보급 대화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양국 관계가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헤이글 장군이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호에도 승선을 했다는데요. 중국의 환대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이 중국의 그 항공모함에 올라타서 둘러보는 것은 상당히 네. 이례적인 일인데요.
네, 네.
중국 측 설명으로는 외국인에게 처음으로 개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는 헤이글 장관에 대한 그 환대에 매우 신경을 쓴 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 양국이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이 양국이 입장 차이를 보이는 문제들부터 짚어주시죠.
네, 양국 간에 참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군사 문제에서는 중국과 주변국들 간의 영유권 분쟁,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부각이 됐는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그 선포와 그리고 중국과 일본, 필리핀 간의 그 영유권 분쟁을 놓고 미국과 양측이 충돌을 했습니다.
네, 역시 중국과 주변국들 간 영유권 분쟁이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도를 보면 미국과 중국 두 장관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먼저 그 방공 식별 구역이 뭔지 잠깐 설명을 좀 드리죠.
네네.
어떤 국가가 자국의 영공을 방해하기 위해서 영공 외곽에 설정한 그 공중 구역을 말하는데요.
네.
어떤 국가에 속한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항공기가 그 비행을 할 수는 있지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퇴각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은 지난해 11월에 동중국해의 그 방공 식별 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 구역 안에 그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말로는 다오이다오라고 하는데요.
네.
그걸 포함해서 한국, 타이완 등으로 둘러싸인 그 상공 대부분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헤이글 장관과 그 창완 치완 국방부장이 그 만나고 난 뒤에
네.
회담을 가지고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기자회견 그 자리에서 상당히 그 긴장된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앞서 그 라이닝호 승선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하는데요.
네.
헤이글 장관은 그 중국의 방공 식별 구역 그 선포 문제를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어느 국가든지 방공 구역을 설정할 권리는 있지만 주변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건 문제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긴장과 오해를 불러오고 궁극적으로는 위험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과 필리핀은 미국의 오랜 우방이고 미국은 이 두 나라와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조약을 굳건히 지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 국방부장 앞에서 미국의 입장을 아주 그 직접적이고 강한 의조로 표명을 한 겁니다.
네.
그 이에 대해서 그 창완 치완 국방부장은 문제를 외교로 풀 의향은 있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요. 그렇지만 영토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한치의 침범도 허용하지 않겠다. 또 일본과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일본을 자극할 의도는 없지만 그렇다고 영토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면 무력을 쓸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은 일본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네, 분위기가 조금 껄끄러웠던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미국 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할 것이라는 건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 정치권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반대당이죠. 그 공화당의 의원들 그리고 정치 성향으로는 보수 세력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일본을 포함해서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지방 공화국인 크림반도를 그 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그 큰 뉴스로 연일 보도가 됐는데요.
그렇죠.
아, 이런 지적이 그 이런 그 오바마 행정부의 비판에 더욱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동북아시아에서도 제2의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미국 의회 그 공화당의 중진 의원들은 해외 순방 등을 통해서 자체적인 외교 활동을 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에릭 켄트 그 하원 원내대표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그 의원들을 이끌고 다음 주에 일본,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을 하는 겁니다. 원내대표라 그러면은 당의 대표격에 해당하는데요. 현재 그 미국의 하원은 공화당이 그 다수당이기 때문에 아주 의회 내에서 막강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화당과 그 보수 세력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 예산 삭감 조치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관련 뉴스입니다. 중국의 수출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볼까요?
네, 중국의 지난달 총 수출액이 지난해 3월에 비해서 6% 조금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월에도 지난해의 그 2월에 비해서 18%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두 달 연속 그 감소했다는 겁니다. 2월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3월에는 늘어날 것이라는 그 전망이 있었는데요.
네.
실제 결과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네, 전망과 틀린 결과가 나왔는데 이 수출뿐 아니라 수입도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3월 들어서 중국의 수입이 1년 전보다 11% 조금 넘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 규모로 볼 때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중국의 경제 규모는 말하자면 미국 다음으로는 세계 2위라고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교육 규모로 봐서도 세계 2위인데요. 우리가 보통 경제 규모를 이야기할 때 국내 총생산 그 액수를 계산한 걸 말합니다.
네.
국내 총생산은 영어 이니셜로 GDP라고 하는데요.
네.
한 나라가 1년 동안에 생산하는 제품 그리고 이제 용역에 들어가는 그 노동의 가치 등을 모두 합쳐가지고 화폐 단위로 계산한 걸 말합니다.
네.
용역은 그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그 노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출과 수입이 이제 줄면서 그
네.
파장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우려가 그 사람들의 심리에 반영이 돼서 결국은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중국의 그 경제 성장의 속도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요.
네.
이런 우려가 사람들의 행동에 그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네.
쉽게 말하면 물건을 덜 사게 됨으로써 그만큼 돈을 적게 쓰게 되고 그래서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또 보다 직접적으로는 중국의 수입 감소는 중국의 수출하는 국가에게는 바로 타격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수입이 줄어든 건 더 큰 문제라고들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네, 중국 경제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상당히 큰데요.
네.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제조업이 둔화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의 수입이 줄었다는
네.
거죠.
네, 중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당장은 획기적인 조치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리크창 총리가 대규모 부양책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부양책이라는 것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정부가 나서서 취하는 여러 조치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람들에게 돈을 더 쓰게 함으로써 소비를 늘리는 조치인데요.
네.
대신에 중국 정부는 그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소규모의 제한된 조치들은 취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중국 경제 성장 속도가 그 늦어지고 있다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7.5%로 잡았는데요. 바꿔 말하면 경제 규모가 지난해보다 7.5% 더 커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 다른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수출이 두 달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인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도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투표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유권자가 무려 8억 명에 달한다고요.
네, 엄청 많은 숫자인데요.
네.
네, 우선 인구가 많은 거죠. 인구가
네.
인도 인구가 12억인데요. 중국 다음으로는 세계 2위입니다. 자, 이번에 그 치러지고 있는 선거는 총선인데요.
네.
말하자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인도 전역에서 543명의 의원을 뽑게 되는데요. 유권자, 즉 투표에 참가하기 위해서 등록한 사람이 정확하게 말하면 한 8억 1,400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기표소, 그러니까 투표하는 그 장소죠. 기표소만 해도 인도 전역에 모두 93만 곳이 설치가 됐다고 하고요.
대단하군요.
예, 관리하는 사람만 1,100만 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용도 만만찮은데요.
네.
6,150만 달러가 들 전망이고요. 이번 선거는 다음 달 12일까지 한 달 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선거 규모가 이렇게 커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경제가 나빠지면서 인도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진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선거를 통해서 기존 정치인들을 새 사람들로 바꾸겠다는 열망이 높은 건데요.
네.
인도는 그 브릭스 5개국으로 불립니다. 브릭스 5개국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다섯 개 나라를 말하는데요. 이들 다섯 개 나라의 영어 이름에서 그 앞 이니셜을 따온 겁니다.
네.
2000년대를 전후해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을 부르는 말인데요. 인도는 그 브릭스 5개국에서 경제 성장 속도가 가장 느린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인은 선거 참가 그 연령대가 늘어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크게 늘었다는 건데요.
네.
1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네. 올해는 유난히 선거가 많은 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선거에 참여한다는 소식이에요.
네. 유력한 경제 전문지죠. 이코노미스트가 집계를 했는데요. 올해 전 세계에서 40개 나라가 선거를 치른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그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놓고 보면은 세계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2%라고 합니다.
대단하군요. 네, 이동혁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김동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묻어버린 아픔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경이었습니다. Oh, yeah.